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주일 26번을 지나고 이제 7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늘 중에서도 첫 번째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축구에도 전반전이 지나고 나면 감독이 모든 선수들을 소집하고 우리가 무엇을 수정하고 바꿔야 되는지를 서로 상의한 이후에 최종 승리를 향해 달려가듯이 오늘 우리가 이 7월 첫 주에 전반기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상고하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갈망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정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7살인데요. 밝은 얼굴로 저에게 찾아와서 자주 저에게 요청하는 하나의 놀이가 있습니다. 아빠, 저랑 숨바꼭질 해요. 숨바꼭질을 하자고 자주 이야기하는데 숨바꼭질이 아이의 발달에 되게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가끔씩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7살 아이랑 숨바꼭질하면 자 숨어 한 다음에 그 아이가 후다다닥 어디론가 달려가 숨는데 어디로 숨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예, 대번에 압니다.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숨바꼭질 한 다음에 30초 만에 그 아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면 나쁜 아빠입니다. 연기가 좀 필요한데요. 어딨지? 어딨지? 여보, 경찰에 신고해야 돼. 없어졌어. 우리 환희가 없어졌어.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게 찾는 신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가 아빠가 다가옴을 느끼고 발가락을 움츠리고 자기 눈을 머리를 최대한 숙여서 안 들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윽 하고 발견했다라고 찾았다 여기 있네 이렇게 환호할 때 때로는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좋아하고 또 한 번 하자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가 나타나 주었을 때 참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 섞인 말로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임재로 위로받고 임재로 소망을 얻는 존재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두 번의 임재 사이에서 우리는 장차 오실 두 번째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망의 날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당시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대입을 하는데 로고스는 우리말로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의 진행 방식을 따라 태초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도입하여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심오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시작합니다.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했으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워드, 말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성경은 이 말씀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계셔 온 것입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과거의 태초부터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셔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절의 표현에 의하면 만물을 지으실 때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예수님 계셨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강단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 위에 벽돌로 써진 글씨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로고스라.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을 말씀, 즉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을까요? 요한복음의 독자인 헬라인들은 참된 지식과 논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철학과 논리학이 발달된 세계를 살았습니다. 영어로 논리가 로직이라는 것도 로고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헬라인은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로 나누어 봅니다. 위의 세계는 참된 영적인 세계이고 아래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 가짜의 세계입니다. 위의 세계는 참 지식과 진리, 빛의 세계이고 아래는 허구와 그림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세계와 참 지식을 추구하였으며 그 지식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올 참 지식을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는 신성을 가진 신적 이성이며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질서이고 온 세상의 근본 원리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PPT 좀 띄워주세요. 반대로 육신은 아래의 세계에 속한 것으로서 매우 연약하고 심지어 악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탐구함으로 또는 진리를 탐구함으로 더럽고 추악한 육신에서 탈출하여 궁극적인 위의 세계, 곧 구원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요한복음은 그들의 사상과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즉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케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로고스이신 그분이 그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왔는데 마치 구약의 장막 위에 임한 영광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헬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사상의 근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인격적인 존재 로고스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들은 참된 지성과 이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들이 진리를 깨달으며 그 진리가 위의 세계로 구원으로 안내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지식을 탐구함으로 깨달음으로 위의 세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왔고 더군다나 그들이 천하게 여기는 아래의 세계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으며 그에게 은혜가 있고 그에게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은 헬라인들은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방식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언젠가 운전을 하는데요. 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 졸았습니다. 살짝 졸았는데 비몽사몽간에 눈을 살며시 뜨는데 아니 글쎄 제 차가 뒤로 이렇게 쭉 하고 밀리는 걸 본 겁니다. 너무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급브레이크를 딱 밟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미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로 졸고 있었던 것이며 제 옆 차선에 있는 차가 살며시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제가 후진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헬라인들은 구원에 이르는 방식에 대하여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소개하기 위하여 참된 구원이란 개인의 노력과 깨달음으로 위의 세계를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로고스,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참된 지식,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아무리 철학을 연구하고 지성을 갈고 닦아도 너희들은 위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의 노력과 행위로 위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로고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추구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깨달음과 노력으로 어느 지점에, 어느 경지에 도달하여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명확한 진리를 전달함으로써 헬라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로고스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로고스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은혜로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플레로마토스는 채움을 넘어서 넘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루터는 이 개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아무리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는 샘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충만함이란 가득 찬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이라는 것은 넘쳐 흐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에스겔 말씀을 읽고 새벽마다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득 찬 영광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음으로 덮인 모든 땅과 바다를 살려내는 장면으로 그 에스겔의 환상의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얻어지는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은 은혜가 겹겹이 쌓여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의 번역을 보면 은혜 대신 은혜, 은혜 대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이미 주신 은혜를 대체하는 그 뒤에 또 다른,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합니다. 그러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은 은혜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서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에서 이 본문을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이렇게 번역했으며 새번역 성경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의 지속성과 연속성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성인이며 석학이셨던 고 이어령 씨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3년 전에 이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느지막히 예수 믿으셔서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이분이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저서를 남기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달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을 보고 있는 것이다. 어둠의 바탕이 있어야 하얀 달이 뜬다.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얀 종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흰 바탕이 있어야 검은 글씨가 돋아난다. 지금까지 나는 그 바탕을 보지 않고 하늘의 달을 보고 종이 위에 글씨를 읽었다. 겨우겨우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의미 없는 생명의 바탕을 보게 된다. 이어령 씨가 삶의 마지막을 회고하면서 깨달았답니다. 글씨만 보고 있느라, 밤하늘의 달만 보고 있느라, 도드라지고 선명한 실체만 보느라 그 실체 너머에 있는 바탕을 자기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달을 볼 수 있었고, 그 종이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글씨를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죄의 진노에서 벗어나 이 은혜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바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은 그 우리에게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 위에 그 바탕에 새겨진 글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로고스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독 진리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는데요.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진리는 해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를 만나면 묶인 것으로부터,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는데, 아무리 세상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이 진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다는 것, 그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아버지, 저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진리로 안내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과 그들이 진리 때문에 그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삼위일체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듯,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함께 누리는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노량진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헬라인들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던 진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시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8절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은 주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왜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 성육신하여서 보여주신 삶, 예수님의 삶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이유는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계시적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는 그 행위로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행위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그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맺고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순종의 삶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계시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2025년 한 해의 중심에 서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숭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삶으로 점철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